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짙은 어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빛이 가려진 어둠이 아니라 빛이 사라지는 어둠. 그리하여 손으로 더듬어야 어디 향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둠이 재앙으로 덮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창조 이전, 태초 이전의 상태를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빅뱅 뭐 theory로부터 우주의 출발을 찾지만은 빅뱅 이전은 뭐냐는 것이죠. 그건 그냥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작을 빛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빛은 단순히 우리가 태양이나 달이라고 하는 물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에서 발광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모든 무질서를 걷어내고 허감을 걷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새 생명과 함께 시작하는 일이고 반면에 다시 오늘 이 허감의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허감이 이 땅 가운데 있으라고 선포하는 것은 창조의 순서를 역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예언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 여호와의 큰 날 그런 심판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1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짙은 어둠. 정말 앞을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이 있게 하라.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곳 아닙니까? 또 마치 바로 자신이 태양신과도 같은 존재로 여겼던 곳이고 따라서 태양신 라를 숭배했던 태양이라고 하는 그 발광체를 정말 신처럼 신격화했던 그 땅 가운데 그 태양 자체를 가려버림으로써 어쩌면 뭐 태양신을 숭배한 그들의 우상 숭배 자체를 뭐야말로 무너뜨리는 그런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사흘간 짙은 어둠 속에 헤매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 과정 자체가 우리 구원의 밑그림이 되는 것 동시에 열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 심판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열 가지 재앙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이 일곱 재앙들 그 재앙들을 우리가 대충 그려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건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의 본질이 사실은 창조 이전의 본질이라는 것, 따라서 구원 이전의 본질이라는 것, 죄인의 본질이라는 것.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따라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우리가 5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그렇죠,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날에는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18절에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은 어둠의 날이지 빛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에 주는 우리의 그림입니다. 스바냐서의 1장 14절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심판의 날을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기사에서도 시작된 하나님의 전체 경륜사를 보면 구속사를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을 것이다.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은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 또한 그들이 구원받은 그 경험을 한마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을 어디서 불러냈을까요? 어디가 어둠이라고 빛으로 불러냈다고요? 그 앞에 26장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바울을 어디서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서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의 본산지 아니에요? 유대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이방인들이란 그타 기타 유대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본산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한마디에 우리는 짙은 어둠이란 종교적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종교화시켜놓은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짙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종교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유대교와 그 많은 종교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도 또한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여기게 되고 우리 또한 종교인의 하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종교인의 하나로 살아갔더니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고 만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종교인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짙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겨놓은 것이지 무슨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또 하나의 또 다른 우상 숭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고 십자가조차도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 사는 세계를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들에게 파송되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자기가 골로새 교회에 대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이 바뀌고 시민권이 바뀌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뀐 것을 무슨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든 거대한 세력, 거대한 음모, 거대한 계략, 이걸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모든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주기도문만 하나 제대로 외우고, 정말 주기도문만 제대로 외운 대로만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종교적 속성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타 종교와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만 죄에서 구해달라는 게 무슨 뭐 다른 종교의 기도와 뭐가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 가운데 걷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그 흔한 종교인의 하나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무슨 거짓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해. 믿음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 겁이 나서. 그 뭐 남의 생일 파티에 가서 와인 한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그냥 이제 두려움, 어떤 종교인보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종교를 만들고 만단 말이에요.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로부터도 자유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치 바울이 무슨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자제할 뿐이지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거나 묶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종교라고 하는 더 무거운 짐, 종교라고 하는 더 무거운 사슬에 묶이고만은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죄 산업이요, 두려움의 산업이요, 죽음의 산업이요. 그걸 다 끊어놓은 게 구원인데 거기로 간 사람들이 왜 죄와 뭐 사망의 권세에 또 붙들려 있으며, 천국 환송 예배를 사는 사람들이 왜 장례식에서 통곡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종교 비즈니스에 묶여있는 이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게 종살이 하는 걸 불러내는 것, 광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게 구원의 밑그림이란 말이에요. 모든 구원은 출애굽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구원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뭐 다른 종교 나부랭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심지조차도 아,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 말씀이라는 게. 에베소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거대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은 하지 않고 맨날 가족들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무슨 뭐 교회를 다닌다면서 아내를 때리질 않나, 교회를 다닌다면서 무슨 뭐 자식들을 학대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뭘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게 바로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애굽 전체를 통치한다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작자의 실상은 고작 해봐야 자기 가지고 있던 소유를 가지고 이게 협상하는 것밖에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협상도 제대로 된 협상을 하려면 선취, 엔티시페이션이라는 게, 선취 이게 협상의 고단수 전략이에요. 달라는 것보다 더 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리더십이란 달라는 것보다 더 주는 게 리더십의 본질이에요. 달라는 걸 안 주고 적게 주고 뭐 밀고 땡기는 장사꾼이 하는 일이고,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이끌겠다 그러면 국민이 하나 달라면 그런 생각하기 전에 두 개를 주는 게 그게 정치적 리더십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는 쪼잔하게 매일 모세하고 앉아서 내가 보내줄까 말까, 언제 갈래, 누구랑 갈래, 애들은 두고 가라, 이제 애들 데리고 가라, 그래도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마지막까지 이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는 진정한 리더십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사꾼 목자요, 저를 비롯해서 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한 분이니까 그분만이 자기 생명을 주어 우리를 값주어 사신 분이지 누가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겠어요? 우리를 사서 송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바로라는 게 기껏 지금 이렇게 아홉 가지 재앙을 만나도 하는 일이란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내 것. 야, 양과 소는 두어라. 가지 말라는 얘기죠. 먼 길 가는데 그거 안 가지고 가면 뭐 굶어 죽기 딱 십상이고,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그 재물 없이 가면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지. 내 보내주는 겁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덜 정치적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제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권력에 소망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지, 거기에 뭐 붙어서 뭐 줄을 서거나 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분깃이 없는 사람들하고 뭔 일을 같이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걸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지.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이제 모세가 칼자루를 지었어요. 협상 오래 하다 보면 칼자루가 바뀝니다. 이게 옛날에 협상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래 끌면 여러분 이게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점원들한테 왜 이게 뭐 가서 물건 살 때 계속 오래 끌고 있으면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을 못 이기는 거죠. 끈질기게 그냥 뭐 협상을 하니까. 어쨌든 뭐 칼자루는 이제 모세한테 넘어왔어요. 이게 주도권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왜 바뀔까요? 모세가 안 바뀌니까.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사람은 이게 왔다 갔다 안 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협상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됐건 뭐 공산주의 사회가 됐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 뭐 돈 필요 없다는 사람하고 내 생명 내놓아도 좋겠다는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 돈 필요 없어. 나 죽어도 줬어. 그 사람은 세상을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본질이니까. 27절, 8절, 9절 읽고 정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싸우는 것도 이 정도 되면 참 재밌죠. 다시는 못 보겠다. 너 다시는 내한테 얼굴 내밀지 말아라. 자녀들한테도 뭐 이렇게 나무라는 부모들 계세요. 너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고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뭐 이 우물물이 맛이 없다고 우물물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가 또 그 우물물을 마시게 되고, 그놈은 외나무다리 길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그 계곡을 다시 건너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보지 않으리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꼭 보게 됩니다. 이제는 바로가 모세를 안 보고는 길이 없는 때가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어쨌건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데려가시기도 해요. 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준비되면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죽을 수 없는 자리로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게 지금 아홉 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왜 바로가 이 모세를 안 죽이나? 무엇 때문에 이 바로 모세가 못 죽이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나온 얘기가 죽여버리겠어, 난 너를. 다시 나타나면 넌 죽이고 말 거야. 아니, 다시 나타나면 죽이고 말 거야가 아니라 지금 죽이면 안 됩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을 일이 생기면 기꺼이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죽겠다고 뭐 며칠 더 연명을 하고 뭐 소용없습니다. 데려가신다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문턱까지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도 못 죽이지만 바로가 어쨌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애굽 땅에 있는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죽이겠다고 협박만 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만 할 뿐이지 못 죽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제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지만 제 마음대로 못 죽는다는 거 안심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백신 안 맞으시죠? 괜찮습니다. 뭐 또 올 연말에 또 뭐 치료약도 나온다니까 좀 더 기다리면 될 거고, 그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늘 하나님의 뜻에 묶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하실 것이고, 마치 우리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실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은 필요한 것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에 정말 겁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평강 샬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은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온통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빛이 임하면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짙은 어둠 속으로 걸어갈지라도 빛의 자녀들로 걸어갈 때 하나님 어둠이 우리를 범접지 못하고 어둠이 물러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둠에 쌓여가는 까닭은 빛의 자녀들이 빛을 잃어감으로써 생기는 일이지 이 땅에 어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넉넉히 이기는 빛의 사자들,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우리를 낮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횃불처럼 타오르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원한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 가운데로 걸어오는 자들 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어둠 속을 걸어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담대히 세상과 맞서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빛의 아들들 딸로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